이스라엘은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꼭대기에 연한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가 독수리에게 꺾임을 당해서 먼 곳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바벨론의 보호 아래 자라다가 열매를 맺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뿌리를 애굽에 내리다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주인 되는 바벨론이 그 독수리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쪼아버립니다.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무 그루터기가 잘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잘려버린 자리에서 새싹이 나서 무성하게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 그 아래에 새가 깃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겨자씨가 마치 그루터기 나무에 자라는 그 숲처럼 겨자씨도 자라서 그 아래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고 같은 배에 탔던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는 왜 이렇게 겨자씨 비유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보고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지요를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곳 지방 이름을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10이라는 뜻이고 폴리는 시티라는 뜻이니까 10 시티즈. 보면은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은 우리 성경에는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그 근처에는 여러 가지 도시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또 히포스가 있고 가다라가 있고 그라사가 있고 필라델피아가 있고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암만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 있는 곳, 또 그 아래에 나사렛이 있는 곳,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동네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고랑을 채워서 얽매여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또 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아마도 정신병인 듯한데 요즘 말하는 우울증 같은 질병일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몸까지 상하는 정도의 악한 악화된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뭐 우울증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알고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군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군대는 army죠. 그러나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leg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라는 뜻이에요. 로마 군대는 군단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의 그 숫자로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게 하되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은 돼지떼 2,000마리가 저 들에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 떼 2,000마리가 그 산비탈에서 내리닫아서 미친 듯이 내리닫아서 갈릴리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다 몰살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따라갈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라 이야기하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병이 낫게 되었는지 내 가족과 공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데가볼리에 널리 퍼져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소위 말하는 축귀 사역에 들어가는데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각 지역에 군단을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중해 넓은 지역에 무려 30여 개나 되는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도 한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단 이름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레그 10 프레텐시스라는 군단 이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티셔츠에 즐겨 사용하는 그런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저 로마 10군단이라고 하십시다. 로마 제10군단은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기 전에 이디오피아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가 67년에서 AD 73년 사이인데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40년 되었을 때입니다. 이 로마 제10군단은 지중해 가이사랴 향해 주둔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이 베스파치안 장군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아들 타이터스, 디도 장군을 세워서 유대 반란 진압 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은 이 갈릴리 서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예루살렘 함락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10군단은 감람산에 주둔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용한 무기로서는 요즘으로 치면 로켓포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투석포라고 해서 아주 동글동글한 바위를 큰 화살과 같은 그 파워를 이용해서 쏘아대면은 한 4,500m를 날아가서 성벽을 때리는 그런 쇠뭉치와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내 주민들은 다 굶어서 죽거나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게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고 나서 로마 군대, 이 로마 제10군단은 유대인들의 그 잔당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 잔당들로 소탕하고 결국 헤롯 별장을 함락까지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사다까지 함락하는데 그것이 AD 72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10군단 스토리 중심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헤롯궁을 개조해서 주둔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되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제10군단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지배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주무대가 되는 이 강의 동쪽, 오른쪽 지역도 로마 제10군단이 휩쓸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가다라 도시라든지 그라사 도시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가이사라 빌리보 이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지금도 그 유적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라사 광인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일단은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방 지역이지만은 그곳에서도 로마 군대가 있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도 역시 참혹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은 다릅니다. 그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대적이 되는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싸우면 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너와 당신과는 상관없다. 나를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리전, 군대라고 하죠. 이 군대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일개 군단이 2천, 3천, 4천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티셔츠 보셨죠? 그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죠. 멧돼지입니다. 네, 로마 제10군단의 그 당시 상징이 돼지였어요. 돼지 2,000마리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대 2,000명을 물리치는 승리하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을 물리치심,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 그 교훈 이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와 상관없고 예수님은 권세에 복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지 정치와는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대 2천을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영적인 싸움으로 보십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그 억압의 삶을 사는 민중들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돌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라사의 광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었고 로마로 대표되는 그 제국의 파워에 억눌려서 고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저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줄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적군을 마귀의 군대를 물리침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소재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에피소드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코멘트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네, 전쟁 중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귀신과의 그 싸움, 로마 군대와 메시아와의 싸움, 그 사이에서 저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서운 끔찍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패배했지만 다시 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 자신들을 못 살게 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늘나라에 같이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펴서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라. 먹고 마시고 가족과 대화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무엇보다도 이 커뮤니티의 평강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주인이었던 로마 10군단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살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표현을 빌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치면은 그 진리를 밝게 비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서며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은 적, 진리를 가진 그 선에서 머물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여기서 우리의 그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버리면 여기에 남아서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굉장히 장밋빛이 아닙니다. 저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그라사의 광인 이제는 정신이 말짱하게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써 그 가족을 저버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족도 동일하게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여는 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국은 돼지 속으로 들어간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의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끊으려 하고 들어와서 지배하려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또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승리도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면 로마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능히 온 세상의 악한 세력, 불의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메시아가 계심을 저희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앞장에 서 있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라사 광인이 제정신을 잃었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회복되어 가족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탁할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